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모른다고 해도 탕자의 비유에 대한 것은 잘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아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만 하나지만은 그냥 2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1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것이고, 2부는 집에 있는 아들,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짙은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1부가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이라고 한다면은 2부는 집에 있는 그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초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집에 있는 장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집에 남은 탕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온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기도 집에 남은 아들도 역시 탕자였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오늘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매우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결합했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됐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결합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대표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기 의에 빠진 장남을 아들이,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부에 해당하는 본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때면 바리새인과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대상과 깊이를 굉장히 또 높은 차원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진술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신약성경 우리 읽어보면 많이 나와 있죠. 복음서에서.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당시의 표현으로서 갈 수 있는데까지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부터 그런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가만 안 있었어요. 이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누군데 나사렛에서 뭐 이상한 관계에서 태어났다는 예수가 당신이 우리를 비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대들고 흠을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편견이 들어왔어요. 그 편견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바리새인적인 모습이나 그런 자태가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 스토리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재조명해 보고 우리의 자세를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한 처우에 분노했습니다. 맏아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서 잔치를 여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은 그저 아내도 못 들어오도록 내쫓아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맏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온종일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라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저는 악한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열 때 송아지를 잡았는데 그 송아지 누가 길렀습니까? 내가 길렀지 않았습니까? 내가 땀 흘리면서 길렀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말이 됩니까? 주색 잡기로 노라는 동생을 위해서 그가 불고기로 먹어 치울 그런 송아지를 고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길렀단 말입니까? 부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종이란 말입니까? 더구나 함께 즐기자고 하시니까 내 목에 어떻게 그 불고기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 유산을 한 푼이라도 쓴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 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동생은 유산을 억지로 받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떼어줘서 결국은 방탕하게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공이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장남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하고 불효 막심한 동생과 같은 인간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네 장로들에게 입회하여 그들의 입회하여 벌을 주고 내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남의 이 같은 불평은 우리가 볼 때 정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노동에 상응하는 값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노임을 받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하다. 거기에 감사할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회개할 일도 없고 뭐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에 내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 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나는 받을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장남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없이 아버지로부터 잔치 대접을 받는 동생이 미웠고 그런 동생을 죽도록 일한 자기보다 더 대접하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그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 구원을 배척한 사람입니다. 장남은 바리새인을 대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내세우면서 의인으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그런 창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탕자가 돼지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인과 그들에게 속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마땅히 그런 신세가 돼야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한 벌을 받았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자비로운 대우는 바리새인들의 정통 신학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은 정통 신학이다, 뭐 보수 신학이다, 뭐 이런저런 신학의 카테고리를 대면서 그런 사람들 행위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자기들의 그런 규범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물리치고 멸시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내가 가진 신학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합니다. 용서보다 더 중요합니다. 관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맏아들은 방탕한 동생의 귀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동생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동생이 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종들은 그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그 맏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알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자기 동생이란 의미는 아니다 하는 뜻으로서 뭐라고 하느냐, 나중에 그 맏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기가 상관없다 이거죠.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될지 몰라도 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동생 아닙니다. 그런 동생은 나한테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장남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를 믿고 정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하였고 근면하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사랑의 봉사가 아닌 대가를 바라는 노동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를 위해 사랑과 겸비로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평생을, 이를테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깊은지, 어느 정도로 그 사랑이 넓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은 말만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가장 메마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능력이 많아서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선행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예수님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라면은 십자가로 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장남은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본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탕자인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지 자기 신학으로는, 자기 도덕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보상과 벌의 관계에서 봤어요. 또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만 경건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같은 혈육인 동생일지라도 자기 수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배척했어요. 이 사람은 회개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죄를 잊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 후에 오는 용서의 체험이 뭐라는 것을 몰랐어요. 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아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빌 필요도 없어요. 용서의 체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받고서 느끼는 그 기쁨과 그 심령의 평안함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동생이 회개하고 아버지가 동생을 기꺼이 받아주었음에도 동생의 죄를 이 형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항의를 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라면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맏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살림을 통째로 삼켜버린 장녀들과 함께 다 없애버린 자였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이들과의 이들의 과거의 죄를 잊을 수 없는 자. 내 죄는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는 항상 기억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리얼하게 하셨죠. 내 등 뒤로 돌려버린다. 가는 사람이 자기 어깨 뒤로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거 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점점 멀어지죠.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것을 이슈로 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기억하시는 분이죠.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슈로 삼지 않는다.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행했을지라도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하겠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닮았습니까? 맏아들 쪽을 닮았습니까? 둘째 아들 쪽을 닮았습니까? 아마 맏아들도 닮고 둘째 아들도 닮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양쪽 다 닮았어요. 우리에게 맏아들의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어요. 탕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자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내고서 그것을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한 삶으로 탕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먼 나라가 어디예요? 거리적으로 멀다 그런 것이 아니죠. 먼 나라는 아버지를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이 사실은 먼 나라예요. 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먼저 떠납니다. 달로 가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자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놀이터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먼 나라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해요. 나의 먼 나라는 사실은 결코 먼 곳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쉽사리 손을 내밀고 발을 내밀고 내 몸까지 주고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순종과 세속적인 삶의 습관들에 나의 먼 나라에 속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나의 먼 나라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에 무관심한 삶이 나의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것. 나의 개인적인 삶 그 자체에만 묶여서 사는 극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나의 먼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탕자의 체험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물과 시간과 정력을 허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먼 나라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맏아들의 체험도 있어요. 맏아들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맏아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힘씁니다. 맏아들처럼 교회 생활에 충실한 편입니다. 성경도 상당히 잘 알고 문제의식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율법적이고 자기의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맏아들처럼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계명 준수에 의한 보상주의나 행위주의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관용의 삶이기보다는 매일 분노하면서 사는 의인인지 모릅니다. 의분이라는 것은 필요할지 몰라도 자기의에 빠져서 분노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마다들의 자세는 바리새인들의 자세였어요. 그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하지만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인자한 성품을 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죄인에 대한 멸시와 원수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오르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원수가 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립니까? 잊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물고 다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마다들의 성품을 담지 않았는지 그걸 반성해 봐야 하겠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특징을 부분적으로나마 다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탕자의 불경건도 조심해야 하지만 맏아들의 경건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고민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마다들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다들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또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행위예요.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께 신세지지 말라고 그래요.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잘 쓰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동시에 재물은 또한 많은 사람의 삶을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망치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이 중요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다들은 동생의 축하잔치에 동참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스스로 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친구들끼리 모이는 그 동아리 파티를 원했어요. 뒤틀어진 경건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남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서 속이 뒤집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타락하고 방탕한 아들에게 송아지 파티를 열어주시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서 동생에 대해 악감을 품고 아버지에 대해서 깊은 불평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굉장히 째짠 존재들이에요. 자기는 아버지의 전 유산을 다 상속받을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농장에서 소니 뭐 양이니 염소니 다 관리하면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자기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속이 뒤틀어졌거든요. 광야 백성들 아시죠?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 모세를 따라 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뒤집혀지게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왜 광야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난리를 피우고 모세한테 와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공연히 우리가 애굽을 떠났다고 후회하고 했겠습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말했어요? 예.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기 잡수실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고기 때문에 속이 뒤집혀진 인간이 아닌가. 내가 그 정도로 째째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의 풍요를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보다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깊어야 하겠죠. 장자는 자기 고기를 아버지가 가져가서 방탕한 동생을 위해 파티를 열어줬다고 아버지께 화를 낸 불효자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 명령을 다 지켰다고 내세웠어요. 악감을 감추고 아버지를 대했던 위장된 효성이었습니다. 율법주의 공의를 원했어요. 아버지의 용서는 그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가 키웠던 살찐 송아지는 동생의 파티용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해 막심한 거죠. 아버지의 용서로 물질적 손실과 심리적인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용서라는 것은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다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회개만 하면 모든 악행을 잔치까지 베풀어주면서 덮어준다면 그러면 죄짓고 상받는 셈이 아닌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살찐 송아지가 기다린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닌가. 자기 의에 젖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는 자들은 집안에 남아있는 또 한 사람의 탕자입니다. 본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하반부에 이르면 아버지의 두 아들은 모두 탕자였음이 밝혀집니다. 맏아들은 드러나지 않은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작은 아들 못지않게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그 탕자를, 집에 있는 탕자를 언제 만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불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얼마나 허기를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장남은 소름과 분노에 젖어 어두운 바깥에 홀로 서 있습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고생만 하고 있다는 환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아무도 이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서 사회스러운 음성으로 타일렀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살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는 분으로서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잔치석에 있는 손님들과 그 차남을 남겨두고서 맏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맏아들은 마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어두운 산길을 찾아 나서듯이 아버지는 큰 형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는 소요를 따지지 않습니다.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모든 탕자는 아버지의 뜨겁고 간절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했어요. 너 곁에 항상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는 내 자식이지 않느냐. 우리가 항상 같이 살지 않느냐.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장남의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신과 아들을 완전히 일치시켰어요. 장남은 법적인 상속자로서 모든 일을 맡아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장자는 집에 손님이 오면은 잔치가 일어나면 그것을 다 주선하고 그것을 이렇게 매니지하고 손님들을 영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마다들은 바깥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겠죠. 어, 장남이 어디 갔지? 이 집에 마다들은 누구지? 왜 우리를 환영하지 않지? 왜 이 잔치석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인가? 아버지는 그래도 이 장남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분노한 마다들에게 얘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지 않았냐? 죽은 자인데 지금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냐? 동생이 살아서 귀가했으니 그를 용서하고 잔치에 와서 함께 즐기자 그렇게 호소했어요. 아버지가 말하자면 장남에게 얘야 너는 장남이지 않느냐 내 큰 아들이지 않느냐 장남 노릇을 하라 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아버지는 어쩌면 좀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장남에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쳤어야 하는데 호소하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나약해 보일 때가 있죠.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고 너무 자비가 많으신 것 같고 이 세상을 볼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벼락을 내려서 천지를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일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비유에서 아버지는 고통받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늘 우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잔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화난 큰 형을 타이르고 격려하지만 그의 반응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의 긍정적 반응을 기다리며 양팔을 펼친 채 기다립니다. 맏아들은 그래도 방탕한 동생의 귀가를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려는 이 아버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한편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늘 함께했던 맏아들은 아직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침통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본 비유는 이런 맏아들의 자세가 바뀌지 않은 채 막을 내립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잔치에는 큰 아들의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비애며 아버지의 한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집에 남은 탕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탕자가 있습니다. 안에도 있지만 바깥에서 서성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될 수 있는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본 비유는 은혜의 잔치석으로 맏아들이 돌아올 기미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는 아버지의 애타는 모습으로 막이 내립니다. 과연 맏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석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맏아들의 위치에 놓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비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주신 비유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화해와 용서와 새 생명의 삶을 십자가로 준비하셨습니다. 잔치는 탕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집을 나간 탕자와 집 안에 남은 탕자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즐기고도 남는 풍성한 구원의 식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아가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고통을 받으시면서 탕자의 귀가를 고대하고 계십니다.